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통합 방공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26일 러시아 국영 러시아 원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회원국들 사이에 양자 차원의 통합 방공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통합 방공 체계가 이미 갖춰져 실제 가동에 들어가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수시로 관련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STO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국가들의 군사 안보 협력체로 앞서 지난 23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CSTO는 9월 벨라루스에서 이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속대응군 훈련과 정보생화학전 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가 어제 억류 중이던 인질 17명을 추가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날 3차로 인계한 인질들은 이스라엘인 14명과 외국인 3명이라고 발표했으며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3명 그리고 러시아 시민권자 1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던 10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도 이날 풀려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4일 분쟁 발발 48일 만에 첫 일시 교전 중단에 들어갔으며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50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에 대한 맞교환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 교전 중단 첫날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11명이 풀려났으며 이튿날인 25일에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7명이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면서 휴전 뒤 이날까지 총 117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풀려났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던 교전 중단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질 추가 석방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시 교전 중단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교전 중단이 오늘 마지막 날을 맞는 가운데 하마스는 교전 중지 시한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4일 일시 교전 중단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석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일시 휴전을 더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인질 10명 석방 시 휴전을 하루 연장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하마스가 석방하는 인질 수의 3배에 달하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현재의 일시 휴전 연장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전화회담에서 인질 석방을 위한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중동 아덴만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나포됐던 상선 한 척을 구출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메이슨 함이 동맹국 함정들의 도움을 받아 인산을 적재한 라이베리아 국적 소형 화학물질 운반선 센트럴파크호를 이날 무장괴한들로부터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안전한 상황이며 나포를 시도했던 괴한 5명은 고속정을 타고 도주하던 중 미군에 의해 붙잡혔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작전 과정에서 예멘 내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돼 10해리 정도 인근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호는 이스라엘 오퍼 가문이 소유한 런던 소재 선박 관리회사 조디악 마린사가 관리하는 선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디악 마린사는 성명을 통해 이 선박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54해리 정도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해적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나포됐었으며 튀르키예, 러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인도, 조지아, 필리핀 국적 선원 22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려올 줄 모르는 물가 걱정에 인스턴트 라면 소비가 늘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면 문화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인도가 라면 소비국 네 번째 순위에 있는 것과 또 멕시코의 판매량이 1년 사이에 17% 오른 것을 주목하면서 라면에 대한 관심 증가가 세계적 추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세계 라면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여 개 나라에서 팔린 라면이 모두 1212억 그릇으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인데요. 450억 인분이 팔렸고요. 인도네시아가 140억 인분, 베트남이 85억 인분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자, 4위는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미국, 필리핀, 한국이 있는데요. 이 나라별로 선호하는 라면 맛과 추가하는 재료가 다른 것이 또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은 쇠고기 육수에 전통 향신료를 가미한 라면이 인기입니다. 홍콩은 새우와 물고기로 맛을 낸 해물맛 라면을 아침이나 간식으로 많이 먹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달기나 해물 육수 라면의 매운맛이 대세고요. 베트남도 해물 육수를 선호하는데 레몬이나 후추로 맛을 내고 또 쌀로 뽑은 라면 상품이 많습니다. 인도는 라면도 카레 맛을 좋아합니다. 채식가가 많은 인도에서는 각종 야채나 토마토로 맛을 낸 라면 상품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달구로 국물을 낸 라면이 일반적인데 보통 숟가락이나 포크로 라면을 먹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에 조리해 먹는 라면이 많이 팔립니다. 자, 일본은 간장을 쓰는 국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운맛이 아주 선명한 빨간색 국물의 라면에 쫄깃하고 굵은 면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예전에 이 매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골동품일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신기한 새로운 매체거든요. 네.
전축에 LP 음반 올려놓고 음악 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CD를 넘어서 디지털 음원이 보통이 된 요즘에는 추억 속의 물건인데요. 이 LP 역사도 알아보고 LP 음반도 살 수 있었다는 서울 레코드 페어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5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습니다. 자강도 강계, 함남 심포, 함북, 김영권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황해도 일부 지역 그리고 남포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수요일 낮까지 비나 눈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눈은 1에서 15c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에 양이 많겠습니다. 평북과 자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6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에는 영상 2도, 영하 2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2도고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영하 9도, 함흥과 청진이 영하 4도, 중강과 희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집니다. 함흥의 낮 최고 4도, 원산 3도, 청진 1도, 희에서는 영하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 4.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24일부터 연이어 석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휴전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AI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홍콩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이제 마지막 날이죠. 양측이 합의대로 지난 주말 인질과 수감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붙잡고 있던 인질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던 팔레스타인인들 가운데 일부가 연이어 석방됐습니다.
네, 자, 26일 일요일까지 양측에서는 모두 몇 명이나 풀려났습니까?
네, 24일에 인질 24명, 수감자 39명, 25일에는 이스라엘인 인질 13명, 그리고 역시 수감자 39명, 그리고 어제 26일에는 이스라엘인 인질 14명, 수감자 39명이 풀려났습니다.
네, 이 석방된 인질 가운데는 뭐 외국인들도 있던데요?
네, 24일 석방된 인질들 가운데 태국인 10명과 필리핀인 1명이 있었습니다. 또 26일에는 이스라엘인 인질 외에 외국인 3명도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네네. 한편 휴전 마지막 날인 오늘 27일도 인질과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26일까지 석방된 외국인을 포함한 인질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은 지금까지 인질 54명과 수감자 117명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석방된 인질 가운데 84살인 여성 엘마 아브라함 씨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BC는 그의 가족이 아브람 씨가 억류 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석방된 인질 가운데 미국 시민도 한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살인 아비가일 아이단입니다. 네, 이 아이단이 네. 지난달 7일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납치됐는데요. 당시 아이단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단이 하마스가 공격할 당시에 집에서 탈출했다가 이웃에 있는 가족이 데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네. 자, 인질과 수감자 석방에 관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질 석방이 미국이 집중적으로 펼친 외교의 결과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압박하고 있고 미국인들이 추가로 풀려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서 아직 남아있는 미국인 인질들이 풀려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 풀려날지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아직 확실하게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안에서 구호 작업도 진행됐네요.
네, 매일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이집트 쪽에서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관계자들은 이 정도 양이 200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속된 기간은 휴전이 27일, 이제 한국 여기 시간으로 27일로 끝나는데 하마스 쪽에서는 휴전을 연장한다는 연장을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전날 26일 성명이 나왔는데요. 휴전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이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는 BBC에 하마스가 협상 중재자들 측에 휴전을 2일에서 4일 정도 연장할 뜻이 있고 이 기간에 인질 20명과 수감자 40명을 추가로 석방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성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휴전 협상에 열린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인질 10명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의 전투 일시 중단 합의를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나면, 그러니까 27일로 끝나는 휴전이 끝나면 가자 지구에서 다시 작전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이날 통화하면서 이번 휴전이 끝나면 모든 병력을 동원한 이 가자지군의 작전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군 장병들을 격려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하마스를 제거하고 모든 인질을 귀환시키며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전쟁 목적을 달성할 힘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 양측에서 얼마나 됩니까?
네, 가자 보건당국은 1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1,200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이 AI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지침이 새로 발표됐네요.
네, 미국을 포함한 18개 나라 기관이 26일 미국과 영국이 개발한 AI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을 승인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 지침이 어떻게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AI를 안전하게 하고 기업들이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AI 체제를 만들도록 압박할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체제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지침 작성에 참여한 영국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는 이 지침이 이 AI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높이고 AI가 안전하게 설계, 개발, 배포되도록 담보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새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안전한 설계와 안전한 개발, 안전한 배포, 그리고 안전한 운용과 유지인데요. 조직의 AI 체제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을 줄인 것을 도울 수 있는 고려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 지침이 AI 안전성과 관련해서 특히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띄네요.
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이 사이버 보안이 이 AI 체제 안전에서 중요한 사전 조건이며 또 개발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 개발자들이 담보하는 걸 새 지침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지침을 지지한 기관들이 대개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모두 18개국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국, CISI, 또 국가안보국, NSA 등이 참여했습니다.
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가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AI 발전이 민주주의 과정 방해나 사기 또는 이 급속한 일자리 감소 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아래 국제사회가 이 AI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AI 규제 부분에서는 유럽이 좀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면서요?
네, 유럽적 위원들이 현재 이 AI 규정의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이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최근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세 나라는 특히 이 위험이 이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체제의 적용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AI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은 AI 자체가 가진 문제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AI 규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유럽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아주 양극화된 미국 의회에서 이 효과적인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AI의 위험성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의 홍콩 주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요. 이 홍콩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홍콩인들 정착을 지원하는 영국의 홍콩인 환영위원회와 영국 싱크탱크인 영국의 미래가 2021년 이후 영국에 온 홍콩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결과 이들은 영국에서 환영받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홍콩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가 2021년을 그 기점으로 시작된 이유가 있죠.
네, 영국 정부가 이해 1월 31일 홍콩인들의 영국 이주를 돕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2020년 6월 30일 밤 11시를 기해서 중국이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많은 홍콩 사람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네. 자, 영국이 그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홍콩 주민들을 위해서 영국의 이민 문호를 활짝 개방한 거죠.
네, 영국 정부가 이른바 이 BNO,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 사람들이 해당 비자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영국에서 살 자격을 주고요.
네.
또 나중에 영국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게 있기 전까지는 이 BNO 여권 소지자는 영국에서 6개월 동안만 살 수 있었습니다.
네.
한편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약 15만 4천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영국으로 간 홍콩 주민들 영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가 BNO 소지자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52%만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5%가 상근직, 풀타임, 9%가 비상근직, 파트타임, 또 6%가 자영업자였는데요. 또 응답자의 4분의 1은 임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겪었고 5분의 1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지금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약 13%가 가사를 돌보고 있고요.
네.
또 2%는 학생이라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고요. 약 18%가 실업자였는데 이 중에서 3분의 2가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을 거라는 사람도 5%였습니다.
자발적인 실업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3%가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능숙한 영어 구사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라고 합니다.
네.
응답자 중에 40% 이상이 이 직업을 구할 때 직면하는 문제로 바로 이 언어를 꼽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약 60%는 이 학사나 석사 수준 학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 47%가 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직업을 좀 안정적인 것을 찾는 게 정착에 좀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영국 도착과 함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영국에 온 뒤에 재정 상태가 악화했다고 답했고요. 특히나 약 10%는 크게 나빠졌다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게 홍콩 안에서의 연금 접근이 어려워진 것의 요인의 하나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홍콩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99%가 홍콩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들은 지금 속해 있는 영국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올해 온라인 매출액이 9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를 바치는 소비자 지출이 앞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르면 다음 주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을 연계한 국가안보 예산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중 최대 소비의 날이지 않습니까? 올해 매출액이 역대급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지난 24일 그 블랙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 발표에 따르면요. 이날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9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7.5%가 증가한 것으로 블랙프라이데이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액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블랙프라이데이의 미국의 쇼핑 대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날 상품을 사면 크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제품군은 TV나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그런 전자기기와 더불어서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의류 등인데요. 이 어도비 측 설명에 따르면은 해당 품목 제품은 평균 24에서 28% 할인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요 많게는 70%까지도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 어도비 측에서는 이번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어도비 수석 분석가인 비벡 판디아 씨는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변했다면서 이 제품 할인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쇼핑 대목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요,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스카드 분석에 따르면요, 올해 이 블랙프라이데이 매장 방문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가 늘어난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8%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디아 씨는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가격을 비교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이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쇼핑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등의 그런 기존의 쇼핑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연휴 기간에 미국 사람들의 쇼핑은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일,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쇼핑 대목입니다. 이날은 이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그 이튿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 앞에 사이버가 붙은 이름처럼 온라인 중심의 행사입니다.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은 11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어도비 측은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이 120억 달러로 지난해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쇼핑 대목에서 매출액이 주목받는 것.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전체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소비자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죠.
네, 미국 CNN 방송이 예측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은 최근 미국인들의 그 주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신용카드의 빚은 늘고 있고 그리고 가계저축은 줄어드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연말 쇼핑 시즌부터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지적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죠. 미국 사람들의 그 주택 비용 지출이 어느 정도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이 최근 관련 자료를 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미국 중위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등 그 주택 비용 지출은 전체 소득에서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이 비율은 25%를 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의 신용카드 빚도 상당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가정의 평균 카드 빚은 약 만 200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신용카드 빚 잔액의 5.78%는 90일 이상의 악성 연체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갑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휴회에 들어갔던 의회 다시 문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오늘 그렇게 27일 개회하고요. 그리고 하원은 하루 뒤인 28일에 개회합니다. 회기 재개와 함께 의원들에게는 이 협상을 통한 예산안 통과라는 주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네, 특히 안보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7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요, 이르면 다음 주 이 안보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지원 안보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슈머 대표의 서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죠.
네, 슈머 대표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적과 경쟁자에게 맞서고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을 아우르는 그 안보 예산안을 이르면 다음 달 4일에 상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슈머 대표가 특히 공화당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국내 국경안보 문제와 연결해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그 이주민 유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경비 예산 등을 늘려야지,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서한에서요, 현재 국가안보 지원 예산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중요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당파적인 국정 정책과 연계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국경 경비 강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역시 조건을 걸고 나올 수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국경 문제와 연결시켰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진보 진영의 의원들이 이스라엘 지원에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요, 26일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 감소를 이스라엘 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 통합안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또 이게 하원에서 통과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국경경비 강화 등을 아우르는 1060억 달러의 그 통합안보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하원 공화당은 이 가운데 이스라엘 지원만을 따로 떼어서 143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상원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네.
자, 안보 관련 예산안은 전체 예산안의 일부이고요. 의회는 본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의회는 그 임시 제출안의 마감 기한을 각각 내년 1월 19일과 2월 2일로 이렇게 나눠서 연장했습니다. 첫 마감 기한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건데요. 현재 의회는 12개 세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 옴니버스 예산안이 아니라 개별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낙태 정책 등 이런 여러 사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을 빚고 있어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정부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을 끌어내야 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얘기할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물어본 여론조사 눈길을 끄네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가 24일 이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 가능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19일에서 24일 동안 등록 유권자 1,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을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유권자가 36%로 집계됐습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메리칸 드림은요, 미국에서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뜻하는 쓰이는 문구입니다. 특히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많은 미국인의 마음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집계된 그 36%라는 수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수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해 8월에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실시한 그 전국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약 68%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인 36%의 두 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행한 조사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답한 응답률이 지난 2012년에는 53% 그리고 2016년에는 48%로 집계되면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칸 드림이 한 번도 실현 가능한 적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2016년 8%에서 2023년에는 18%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는 모습이네요.
네, 이번 조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을 막론하고요. 미국인들이 그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더 높은 생활 수준으로 올라가는 사회적 사다리가 견고하다는데 그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의 삶의 질이 좀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미국에서의 삶이 5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절반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삶이 더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률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이번에 조사에 있었는데요. 이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약 50%였고요. 39%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특히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흑인 유권자의 한 70% 가까운 응답자는 이 사회 시스템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혹시 남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답변이 달랐습니까?
네, 주로 남성일수록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먼저 남성의 46%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승진과 그 사회적 출세가 여전하게 그 유효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28%만이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유권자의 48%가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다고 답했는데요. 반면에 50세 미만 유권자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을 신뢰하는 응답률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건국 초기에 설립된 전쟁부를 계승한 행정부처입니다. 전쟁부는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와 함께 건국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역사 가운데 전쟁부의 설립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1787년에 제정된 새 미국 헌법은 육해군과 민병대를 총사령관인 대통령 통제 아래 뒀습니다. 또 연방의회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군 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육군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유지한다.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 조직과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연방의회는 이런 헌법 규정에 따라 군을 관리하기 위해 1789년 전쟁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부 설립 법안은 초대 연방의회에서 비교적 큰 논란 없이 통과됐습니다. 코네티컷주의 조너선 트럼블 의원이 하원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하원은 1789년 6월 말 해당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이었던 뉴욕의 에그버트 벤슨 하원의원이 전쟁부 장관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네티컷주의 로저 셔먼 의원과 버지니아의 존 페이지 의원이 수정 내용에 반대했지만 수정안은 24대 22로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후 하원은 6월 27일 별 논란 없이 수정안 내용이 들어간 전체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 상원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8월 7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전쟁부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초대 전쟁부 장관을 선택하면서 연속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기간 자신의 중요한 참모였고 1785년부터 연합 규약 체제 아래 군사 업무를 책임졌던 헨리 녹스 장군을 전쟁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부가 출범하고 초대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29일 연방의회는 군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 육군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주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군에 있는 모든 이가 헌법에 충성한다는 맹세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전쟁부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아날로그 음악 시대의 대명사 LP 레코드판이 주인공인 음악 축제가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골동품이나 추억 속의 물건처럼 여기는 이 LP 레코드판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 레코드페어 현장에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날로그 기반으로 녹음된 해리 빅버튼의 빅피쉬 앨범이 LP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서울 레코드페어 현장 곳곳에서는 부스별로 이 다양한 장르의 LP를 소개하고 있었고요. 한정반과 중고음반뿐만 아니라 LP를 들을 수 있는 여러 오디오 장비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 레코드페어가 탄생하게 된 취지부터 들어봤는데요. 김영혁 대표입니다.
이제 2011년에 시작을 할 때 일단 골동품처럼 알고 있던 LP라는 매체를 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대 분들한테 이런 매체가 아직도 있고 매력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실 매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안 팔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놀이터처럼 준비를 해서 그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만드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뭔가 놀이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여기 오셔서 같이 놀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2회째를 맞이한 서울 레코드페어. 해를 거듭할수록 LP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한 2,000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던 것도 사실 저희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많은 힘을 얻었었고요. 뭐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LP를 발매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가 된 상황이라서 좀 예전보다는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수월해진 이벤트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 많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2019년에 그때 한 2만 명 이상 오셨었고 근데 어쨌든 올해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혁 대표는 젊은 세대가 LP를 찾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 매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골동품일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신기한 새로운 매체거든요. 물론 이게 만들어진 지는 수십 년이 됐지만 그리고 전성기는 정말 몇십 년 전에 있었지만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일단 그리고 매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음반이라는 거 대부분 CD나 아니면 뭐 스트리밍이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반이다 보니까 작잖아요. 이건 굉장히 눈에 크게 들어오는 매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LP라는 매체가 21세기에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장 많은 부스가 참여했는데요. 90여 개의 업체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음반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오시고요.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시는 회사에서도 오시고 스스로 이제 음악을 직접 제작해서 회사 없이 음악을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 음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자기 음악이나 앨범을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은 해외 교류가 거의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은 진정이 돼서 이번에 일본이나 대만에서 참여하신 부스도 계시고 뭐 가능하다면 좀 더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더 많은 해외 교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타이완에서 온 한 업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왕가위 영화 감독의 영화 주제곡을 담은 음반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타이완 인디 아티스트의 음반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토마스 총 대표의 이야기 통역으로 들어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연령층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음악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아주 좋아해서 많이 구매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 좋대요. 요즘 대만 젊은 세대도 되게 피지컬 이런 음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갖고 싶은 사람들. 예, 이런 피지컬 음반 특히 그 소리의 생명력 그건 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부스에서 LP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한국 시민 공민서 씨는 마음에 드는 음반을 골랐는데요.
아, 이거는 왕가위 영화 맞지? 이거 펠른 엔젤스라고 이거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요새 사운드 트랙 음반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새로 나온 신보들을 LP로 하는 것보다 옛날 거를 이렇게 오히려 LP로 듣는 게 더 값어치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옛날 영화 이런 LP 위주로 사려고 나왔는데 마침 이게 한정만의 천장밖에 세상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행사장 한쪽에서는 릴마스터 테이프 음반을 들을 수 있는 릴데크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스를 운영하는 여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릴데크를 판매하는 수입 업체고요. 이 마스터 원본 음악을 테이프로 지금 재생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릴데크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만든 장비예요. 재생 장비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새 제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LP나 그 원본 소스를 다 저 마스터 릴로 다 생산을 해서 다 이렇게 재생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오디오 매니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녹음용 장비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다시 레트로 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대가 역행하기 때문에 이런 카세트 데크도 다시 또 나오고 있고요.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좀 생소하신데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는 20대부터 60,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국 시민이 찾아왔는데요.
뭐 일본 음악도 사고 옛날 재즈판도 사고 사운드 트랙도 사고요. 요즘 락 음악도 사고 매년 오고 있어요.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LP를 음악을 듣는 걸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좀 수집 목적으로 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좀 다른 게 있죠. 옛날에 LP 듣다가 CD 넘어갈 때도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소리가 되게 다 일정한 것 같아요. 모든 음반이. 근데 레코드는 아날로그니까 결과물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본격적으로 좋아하게 된 게 이제 유재하 LP 이제 처음 듣고 너무 반해가지고 완전히 이쪽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일단은 앨범 커버를 크게 보는 그런 맛도 있고, 음악을 요새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 디지털 음원으로 들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음악을 소유한다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LP인 것 같고, 옛날 음반을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의 감성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LP로 듣는 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음악을 LP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안 사는데, 근데 옛날 음반을 LP로 사는 거는 값어치가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잘 모르겠는 게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리셀도 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담을 견딜 수 있으시면 많이 이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생 자녀와 함께 온 이덕행 씨는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음악 축제이자 또 자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됐다고 말합니다.
와서 구경하니까 옛날 이런 좀 향수들을 불러 일으킬 만한 앨범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추억도 생각나고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오다 보니까 그 나홀로 집에 LP판도 받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LP판의 매력은 옛날에 뭐 전축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 음질이 깨끗하진 않지만 치즈짓거리는 그런 뭐 화이트 노이즈라든가 그런 감성 같은 게 너무 요즘에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듣는 것보다 뭔가 약간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레코드페어의 김영혁 대표는 앞으로 한국의 LP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시장이 커요. 그리고 훨씬 일찍 LP가 인기를 얻었었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만 해도 거의 모든 가수, 활동하는 가수들이 자기 음반을 CD로도 내지만 LP로도 발매를 하거든요. 그만큼 대중화가 됐고, 뭐 판매량을 봤을 때도 CD를 눌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음악을 사서 집에서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LP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had it. I'm going to leave the company. They don't recognize my work.
What happened, John?
I've been putting in so much effort, working late, giving my best, and it seems like they don't even notice.
That's rough. Have you talked to your supervisor about it?
I did, but it's the same old story. They promise things will get better, but nothing changes. I feel like my talents are wasted here.
Have you thought about finding a new job first before quitting?
Yeah, I've been sending out resumes. I can't stay in a place that doesn't appreciate my contributions. I've had enough.
아니, 참을 만큼 참았다며 회사를 관둔다고 합니다.
I've had it. I've had enough.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현입니다.
I've had it. I've had enough. I've reached my limit. I've reached my breaking point. I've had all I can take.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현.
I've had it. I've had enough.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had it. I'm going to leave the company. They don't recognize my work.
What happened?
I've been putting in so much effort, working late, giving my best, and it seems like they don't even notice.
That's rough. Have you talked to your supervisor about it?
I did, but it's the same old story. They promise things will get better, but nothing changes. I feel like my talents are wasted here.
Have you thought about finding a new job first before quitting?
Yeah, I've been sending out resumes. I can't stay in a place that doesn't appreciate my contributions. I've had enough.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had it.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I'm going to leave the company.
회사를 떠날 겁니다.
They don't recognize my work.
내 일을 알아주지 않아요.
I've been putting in so much effort, working late, giving my best, and it seems like they don't even notice. I've been putting in so much effort. Put in effort.
노력을 기울이다.
Working late.
늦게까지 일하고.
Giving my best.
최선을 다하고.
It seems like they don't even notice.
그들은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Have you talked to your supervisor about it? Supervisor.
관리자에게 이에 관해 얘기했나요?
I did, but it's the same old story.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Same old, same old.
어떤 상황이 여전히 똑같을 때 짜증이 담긴 표현입니다.
Same old, same old.
늘 똑같아요.
They promise things will get better, but nothing changes.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지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I feel like my talents are wasted here.
내 재능이 여기서 낭비되는 것 같아요.
Have you thought about finding a new job first, before quitting?
회사를 나가기 전 새 직장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나요?
I've been sending out resumes.
이력서를 보내고 있어요.
I can't stay in a place that doesn't appreciate my contributions.
내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I've had enough.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
I've had it. I've had enough.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had it. I'm going to leave the company. They don't recognize my work.
What happened?
I've been putting in so much effort, working late, giving my best, and it seems like they don't even notice.
That's rough. Have you talked to your supervisor about it?
I did, but it's the same old story. They promise things will get better, but nothing changes. I feel like my talents are wasted here.
Have you thought about finding a new job first before quitting?
Yeah, I've been sending out resumes. I can't stay in a place that doesn't appreciate my contributions. I've had enough.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ve had it. I've had enough.
할 만큼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